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오늘 복음이었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왜 이 서로 사랑을 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목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해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치는 나와 모든 물질 세계를 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소멸하는 순간 나와 물질 세계, 방금 전까지도 이어져 있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그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세계, 현대교회 안에서 이 생명에 관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사건을 하나 들라라고 하면 뭐니 해도 임신 중절, 낙태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교회는 산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태아의 권리도 주장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잉태부터 지키는 것이 산모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통해서 태아의 생명도 존중을 받게 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산모의 권리라는 것은 교회가 이야기하듯이 생명을 지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지우는 것에도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에 또 이 산모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둘 다 어쨌든 그 말이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지만 여기서 꼭 한 가지 살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법으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법으로 생명을 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산모의 권리가 법제화되고 나면 그런 법이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낙태의 죄책감을 그 법이 완전히 치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제정하고 나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그 법이 생기고 나면 임신한 여인 가운데 누구든 낙태를 해도 이제는 그 낙태의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무게감, 생명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무게감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을 다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생명에 대해서 원칙을 바꾸지 않는 것은 교회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저 따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뭐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생명을 인간이 다루려고 하는 낙태라는 사건 안에서 이 그 낙태라는 사건 속에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제외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낙태는 안 돼라고 말하면 낙태한 사람들은 전부 단죄받아야 돼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도 않고 교회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타협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을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지우고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유지하고 할 권한도 교회에는 없습니다. 낙태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낙태한 사람들을 단죄하는 게 아니라 낙태에 반대를 하면서 동시에 낙태를 이미 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탕은 어떤 원칙이나 어떤 윤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복음 말씀대로 이 자비하심이 바로 바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탄생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사회적인 모습은 바로 혼인이죠. 혼인은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로서 교회는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의 혼인과는 현대세계의 분위기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좀 무겁죠,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칙적으로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은 없지만 혼인에 대한 무효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혼은 없고 혼인을 다시 한다고 교회 안에서 하실 수 있죠. 교회 안에서 혼인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혼인을 무효로 하고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혼인은 재혼이 아니라 언제나 초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종교가 만들어낸 불합리한 제도라고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두 사람이 그렇게 열렬히 사랑할 때는 누가 뜯어말려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또 누가 맹세를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런 말 많이 쓰시면서 함께 할 거라고 둘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 사랑을 누가 말리면 죽어버리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죠. 누가 못 말립니다. 그래서 문학으로는 춘향전이나 뭐 로미오와 줄리엣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그렇게 열렬히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절대적인 배타성,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절대적인 배타성을 너무나도 갈구합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되라는 게 바로 절대적인 배타성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종교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그 절대적인 배타성을 지나치게 물질화시켜 놓았고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물질화시켜 놓은 그 배타성에 젖어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몸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 절대적인 배타성도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기반했던 절대적인 배타성은 이제 영혼을 기반으로 하는 절대적인 배타성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의 깊이를 더해가는 데는 서로 간의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물질에 머물러 있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깊은 관계, 진정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의 이 혼인에 대한 태도에 하느님의 자비를 한꺼풀 더 입히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이 때문에 욕을 엄청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교황님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이혼을 할 때까지는 혼인장애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이혼을 하고 교회의 어떤 혼인법적인 조치 없이 재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혼인장애가 되죠. 그래서 그들의 영성체를 최대한 단순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다시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게 교황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반대를 받으셔가지고 택하신 게 뭐 다른 방법인데, 그래서 가톨릭의 원칙이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곳,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이 국교인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미의 나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의 영성체를 지역교회에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교황님의 고향이었던 아르헨티나도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것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보수적인 가톨릭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너무 어려워서 교황님이 이 과정을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무효로 해라. 이제는 수수료가 드렸거든요. 근데 교황님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 혼인 무효 소송은 돈을 받지 마라,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라고 하셔서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혼인에 대한 논쟁도 생명에 관한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인데, 교황님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은 당연하다, 교황님도 어쨌든 교회 사람이시니까요 그 원칙을 당연히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그 원칙은 원칙인데 그 원칙을 하느님의 자비 위에 좀 더 두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교황님을 빨갱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빨갱이라는 말,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표현인데 생명의 자비를 입히려는 교황님을 빨갱이라고 하는 건 자신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산주의가 집중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재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 재산을 공동으로 점유한다는 게 공산주의의 기초 개념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그냥 점유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빼앗아서 폭력으로 국유화하지만, 교황님은 그런 말 하신 적도 없고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정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화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뿐입니다. 그 주장에는 어디에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은 그래서 빨갱이일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생명을 바라볼 때 인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자비다라는 이야기를 교황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생명에 관한 원칙이나 윤리는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자비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부르짖는 원칙이나 윤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가톨릭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만큼 한없이 자비롭지는 못하겠지만 이웃을 자비롭게 대하려고 애쓰면서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